찬송은 언제나 들어도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한 찬송이지요. 나중에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 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라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간증주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성도가 어떻게 간증을 하나, 한 사람이 1분씩 하나, 어떻게, 아니면 외부에서 간증 강사를 초청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안 오시던 분도 다 오고 나 그동안 주의 은혜로 잘 지냈어요, 이게 간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간증주의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좀 만나는 날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초지일관 TV에서 목사님의 눈썹까지 자세히 보면서 집에서 버티겠다, 그런 분도 계시는 줄 아는데 다음 주에는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오셔서 예전처럼 우리 앉읍시다, 여러분. 예전처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들의 예배가 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뭔가라고 할 때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건 너무 좀 어린애 같지 않냐, 맨날 쪼르기만 하고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건 유치하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서 말을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이다,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 않으면 금방 죽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숨 쉬는 거죠. 숨을 안 쉬면 이건 죽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하지 않는 순간 죽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맞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또 성도의 영적 호흡,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다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좀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오셔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분은 좀 어렵겠죠. 기도가 아주 낯설고 말씀은 잘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일하던 어떤 교회에 누구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다 아실 만큼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분이 오셔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분은 늦게 오셔서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례차례 이제 기도 순서가 돌아오는데 이제 주일 저녁 예배 기도 순서가 다가온 겁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그분이 드린 기도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담당 목사님께서 제 기도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아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좀 빼줄 수 없느냐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날짜를 정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제가 평생 말로 밥 먹고 살았지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입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기도문 한 장 써줘 이렇게 말했는데, 아, 그 여자가 쌀쌀맞게 말하면서 당신이 극복해야 될, 한 번은 넘어서야 될 과제예요 이러면서 안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저 혼자 기도문을 적어서 지금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꺼내서 보고 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안 보고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 잘 나오네요. 그날 성도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구석에서 웃는 분도 있고,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뭐 찬양대원을 위해 설교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화제거리가 됐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그 기도 내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부지 애들이 드린 어린이의 기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천사들한테 다 시키시는가 보죠? 엄마가 저보고 엄마의 천사래요. 그러면서 모든 심부름은 저에게 다 시켜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요새 뭘 하시길래 새 동물들을 안 만드시는 거죠? 지금 있는 건 다 너무 오래된 것들만 있어요. 그러면서 동물들을 더 많이 창조해달라고. 그거 읽으면은 우리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웃으실 거다. 여러분, 그 꼬마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최소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린다고.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 기도. 오래 믿고 입만 열면 잘 기도 잘한다고 하는 우리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릴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거나 얼굴이 찌푸려지실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는 마태복음을 오늘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께서 아들 둘과 같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든 안 계셨든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이제 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꼭 간구할 게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구하니라고 하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동사는요, 신약성경에 수십 번 쓰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어떤 대화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뭐라고 했나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조만간 왕이 되실 거니까 영광을 얻으실 거니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영광스럽게 앉게 해달라. 말하자면 엄마가 청탁을 넣는 겁니다. 청탁. 여러분 이걸 기도로 이해한다고 하면 참 재밌어요.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뜻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뜻이 같은 가족이 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예배 자리죠. 가정예배에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함께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 24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10명의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과 생각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자기들이 그 가장 가깝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생각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단지 아직 입 밖에 내지 못하는데 아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먼저 말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생각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기도가 될까요? 통성 기도가 될 것 같아요. 12명을 모아놓고 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12명이 주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서 개인으로 하든지 뭐 가족이 같이 하든지 아니면 여럿이 같이 하든지 예배당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성도들이 함께 하든지 간에 우리도 하여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처음 하는 어떤 분의 기도, 어린 아이들의 기도에는 미소라도 지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영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 이걸 가져온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지 너희가 구하는 것이 품고 있는 그 속뜻이 뭔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와서 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뭔지나 알고 있느냐. 그런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뭔가 말을 자꾸 해요. 하긴 하는데 그 뜻도 모르면서 하는 거죠.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 여인이 아들 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얼굴이 뜨거운 얘기잖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거 너무 속보이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아유 말씀을 드릴까? 말씀을 드리지 말을까? 아마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와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엄마들은 용감하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눈 딱 감고 뭐 욕을 먹더라도 내가 가서 한번 해보지 아마 그런 심정으로 어렵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 그래도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무슨 뜻의 말을 하는지나 알고나 있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 수십 수백 번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심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심각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뜨겁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크게, 아무리 부르짖어, 아무리 많이,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지. 주님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 집어치워. 이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도하기가 두려워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입 밖에 낸다고 다 기도인 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이 미소 짓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들에게 뭐가 문제길래 이 기도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영적 원리를 몰라요. 이분들이 구한 게 뭡니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영광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영광을 얻길 원한다면 그 전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원리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는데 부활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셔서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22절 후반부 말씀인데 질문을 한 가지 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여기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와서 높은 자리에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담긴 뜻이 뭔지 알고는 있니?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다. 너희가 정말 영광 얻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영광을 구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아. 주님, 고난받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죽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건 그런 뜻이야. 영광을 구하는 것 속에는 고난받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 그거 아니? 그거 모르고 온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구하는 거야? 내가 마시려는 잔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야. 너희도 그거 마실 수 있어? 준비가 됐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고 구하니까 그게 잘못된 기도가 된 것이.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속에 하나님은 다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도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려야 가을에 결실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연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심어두시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수고가 있어야 기쁨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불로소득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이 사회를 부정의하게 만들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 세상은 그래서 요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가 부귀 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려는 게 아니다. 내 욕심을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다. 나를 높이 세우신 것은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보살피라고 하는 사명이 그 속에 있는 거다.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고함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구하는 것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영적 원리에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원리가 뭘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딱 붙들고 그거에 따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존귀케 하시는 건 그의 욕심, 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드릴 기도가 있다면 잘 겸손히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그 원리를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에 나타난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그런 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얘기 뭐냐면 결국은 주님의 마음과 이게 빗나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엉뚱한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너희들 잘 알아둬라.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걸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벌써 두 번 말씀하셨고 여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말씀할 때는 건성으로 잘못 들어서 마음에 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것도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심각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골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와가지고 출세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가시고 이 사람들은 영광받을 생각만 하고 마음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우리 아픈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맞추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수준으로 너희 눈높이로 내려가 줄게. 우리 수준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게 큰 은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께 맞출 차례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소망을 맞춰서 이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것.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인데 딴소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때 참 섭섭해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시나요? 주님의 뜻을 아시나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다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섭섭해하신 얘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어? 이렇게. 자기들은 손을 씻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 좋은 거죠. 아, 바리새인들이 훌륭하구나. 제자들은 왜 안 씻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하려고 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조금 담긴 접시물에다 손가락만 이렇게 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깨끗해 씻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그냥 너무나 의례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데 자기들은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훌륭하고 제자들은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바깥에서 먹는 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하시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섭섭함을 나타내셨어요. 그 섭섭함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야 뭐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다 헛수고하는 거죠. 어제 설교 원고를 다 보내드리고 저녁 내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게 내 얘기 같다. 우리 얘기다. 내일 이제 주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도시에 농촌에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겠지, 찬송하겠지, 기도하겠지, 목사들은 설교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일이면 수만 개 교회들이 다 그거 하겠지.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할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도 막 부서에서 다 예배하고 오늘 찬양예배까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올려질 텐데 영락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마음은 멀구나 이러실 건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건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주님께 맞추고 있는 거 맞나?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뜻하신 것에 내 뜻을 순종하게 해서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뭐 멀리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몇십 년 믿고 나면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모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또 맞추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주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맞춰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신앙 전반에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꿈을 꾸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님께로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져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에 암송 9절로 외우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거기서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소원을 맞춰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인생을 살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주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제가 이걸 사도 바울의 고백이신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종이 되는 거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와서 간절하게 구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섭섭함만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며 예배며 인생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맞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고 성경은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저희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희 생각을 늘어놓을 뿐이고 주님의 뜻에 아랑곳 없이 할 뿐입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예배며 기도며 인생살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좋은 것을 구하였구나,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더하리라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